사우디에서 굉장히 많이 원유를 수입해왔는데 이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원유를 가져왔던 거예요. 대략 한 70% 정도는 사실 우회로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예멘 후티 반군이 이걸 여기를 막아버린다.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그럼
거네.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아, 오늘은 긴급 속보. 네. 속보라기보다는 되게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 뚫렸다 하면서 지금 이 난리잖아요. 이란과. 예. 그런데 사실 중동 지역에는 거기보다 더 좁은 해협이 하나 있어요. 예. 홍해에. 지도 자세히 보시면 야 여기도 막히면 장난 아니겠다. 예. 싶은 곳이 하나 있는데. 예. 거기를 이 친구들이 막았답니다. 예. 그러면 그냥 뭐 그럼 이번에도 그럼 똑같이 골치 아픈 건지. 예. 아니면 거기는 그냥 드론으로 몇 대 때리면 그냥 아야 하고 움직여서 그냥 빠지는 건지. 예. 궁금하잖아요. 여기 막히면 또 석유 안 올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중요한 이야기 전문 담당 기자. 네. 김상훈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예. 미안해요. 기분 풀고 합시다. 우리 아까도 그래서 좀 사우디 갔다 오겠다고 자꾸 그러는 바람에 아 진짜 이건 미안하다 빨리 굳이 안 가도 급하다. 그래서 그러네. 다음 출장 다음에 가세요.
아 네. 네.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아, 지겹다, 말이 이란 전쟁.
그런 건데 이란 전쟁이 재개가 됐죠. 잠깐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자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다시 배들을 공격을 하기를 시작했고 이걸 빌미로 미국이 지금 10일 연속 이란을 때렸습니다. 네. 이란도 맞불로 요르단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쐈고 안타깝게도 미군 두 명이 죽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를 공습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기도 하고 네. 이걸 정말 발전소를 때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정말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란에서는 우리가 건설 중인 다르코빈 원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가 공격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해요. 이건 네. 뭐 사실 여부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하여튼 정말 이란 전쟁이 조금 일촉즉발의 상황인 건 맞는데요. 네. 이번에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란 이란의 싸움만이 문제가 아닌 게 그 네. 근처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예멘의 후티 반군 이 둘 간에도 전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예멘이 내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예멘 내전에 사우디가 개입하면서 둘 사이에서 조금 전쟁을 벌이다가 2022년에 휴전에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합의가 최근에 깨질 위기에 처한 건데 이게 별개의 전쟁이 아니라서 후티 반군은 사실 이란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이잖아요. 네. 근데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도 시아파의 분파라고 하는 자이드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 시아파라서 사실 이스라엘이랑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의 하마스 얘가 전쟁을 벌이는 것과 비슷한 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이란 시아파의 자이드파라고 하는 건데 여기 가장 호전적인 파라고 해요. 그래서 예. 조금 많이 싸움이 크게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예.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란이 후티 반군에게 여차하면 홍해문을 닫아라 이렇게 준비하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네. 이게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였는데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을 한다면 그러면 홍해문을 닫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테니까 후티 반군에게 뭐 충분히 준비를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네. 이게 보시면 이게 지도에 아주 일부분만 나오긴 했지만 네, 가까운, 후티 반군 가까운 곳에 있는 네. 밥 엘 만디브 해비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가 홍해 입구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폭이 짧은 곳은 20km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좁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이란이 뭐 후티 반군에게 여차하면 홍해 문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네. 바로 어제였죠. 어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그 선박을 대상으로 앞으로 니네 사우디 선박들은 이 우리 앞에 있는 바다 바벨 만데브 해협을 넘어갈 수 없어 절대 못 가 이렇게 해상 봉쇄를 선포를 합니다. 네. 아직은 사우디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게 확산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여튼 전쟁의 무대가 확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홍해가 닫힌다라고 하면 이건 이란 전쟁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란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중동산 원유 수입길이 끊겼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홍해라고 하는 우회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유를 많이 팔았었거든요. 아,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막히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중의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밥 엘 만데브 해협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 건지 후티 반군은 여기를 왜 막으려고 하는 건지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자세히 네, 따져보겠습니다. 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전 지구인이 다 아시죠.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봤기 때문에
이곳입니다.
아, 지겨워, 진짜 외우겠다 네. 외우겠어.
이 페르시아만의 출입구가 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네. 이 아라비아 반도 건너편에도 홍해라고 하는 길다란 바다가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좁은 길목이 있잖아요. 네.
일부러 저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조물주가 살짝 장난쳐놓은 것 같아.
네. 여기가 사실 호르무즈 해협보다 더 좁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이 제가 알기로는 짧은 곳이 폭이 32km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km?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이 홍해라고 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서 홍해를 지나서 이쪽 수에즈 운하를 지나면 네. 유럽이랑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 해상로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해협의 이름에서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해협의 이름이 밥 엘 만데브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밥이라고 하는 거는 아랍어로 문이라는 뜻이고요. 만데브라고 하는 거는 눈물, 슬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기 폭이 좁아서 사실 이 바다가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불렸다고 해요. 폭도 좁고 그다음에 조류도 굉장히 세고 그다음에 바람도 예측할 수 없는 데다 또 암초도 많이 있어서 여기서 배들이 굉장히 많이 침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바다를 지나는 배들은 잠깐 멈춰서서 이제 애도를 한다. 아. 그래서 눈물의 문, 슬픔의 문 이렇게 불리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쪽 동네 사람들만 아는 그런 얘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요 해상 통로는 아니었거든요. 무역로는. 근데 운명이 바뀐 게 1869년이에요.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뚫립니다.
이걸 지나면 이제 유럽으로 지중해로 네, 그렇죠. 바로 가니까.
유럽에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고 홍해를 지나서 이제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네. 그래서 딱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이 길목인데 1869년이면 한창 제국주의가 흥할 때잖아요. 그때 전 세계 강대국들이 다 이쪽 동네로 몰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무역 해상로이기 때문에 이쪽을 지나는 우리나라 배도 우리가 지켜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래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다 오스만 제국 영토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18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예멘 땅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어요. 예. 영토였는데 근데 1869년에 이 수에즈 운하가 뚫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 바닷길이 중요해졌구나라고 하니까 영국이 넬름 가서 이 동네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아덴항이라고 예멘에 있는 경제 중심지가 있는데 근데 이곳을 일종의 본인들의 어떤 해상 무역로의 중간 기착지, 석탄 보급기지 이런 걸로 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이 일단 이곳을 점령을 하고 원래 있던 오스만 제국은 이쪽 위로 올라갑니다. 아하.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 후티 반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북예멘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벨 만데브 해협, 그리고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서 바벨 만데브 해협이 굉장히 중요해지자 영국이 와서 여기 넬름 점령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근현대사가 좀 아픔이 있는 네. 그런 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영국 때문에 나라가 두둔광이 나는 거예요.
아, 영국이 와서 남쪽을 점령하면서 북쪽에 또 다른 나라가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북예멘, 남예멘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굉장히 조금 오랫동안 내전을 서로 간에 벌이다가 네. 나중에 1990년대 극적으로 통일이 되기는 해요. 극적으로 통일이 되는데 근데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다시 무너지는 게 이 북예멘 쪽에서 후티 반군이 세력이 성장하면서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 독재자. 그때 당시에 그 통일을 일궜던 대통령의 그 밑에서 같이 우리는 그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해서 후티 세력이 그때 커지면서 그때 당시에 2014년이니까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동 지역을 휩쓸고 갈 때였거든요. 네. 그때 후티 반군이 그 말 그대로 그냥 반군이었던 거예요. 네. 이 후티 반군이 세력을 키우면서 이 북예멘을 접수를 하고
북예멘을 접수하고 또 한창 내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지금은 정권을 거의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곳들이 이 예멘에만 그에서만 각축적을 벌였던 게 아니라 이 아라비아 반도의 맞은편 여기가 건너편. 아프리카 대륙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지부티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 지부티.
이 지부티에 보시면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사우디 이런 곳들의 해군기지, 공군기지가 다 있습니다.
네. 아, 저기도 중요한 지역이니까.
맞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기지를 세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해상 통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소말리아라고 하는 해적들도 판을 치고 있기도 하고
자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군부대 있어야 된다.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도 계속 내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쪽에 기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보시면 이 지부티의 중심 도시에 보면 이렇게 해군기지, 공군기지도 많이 있어요.
네. 와.
그만큼 강대국들에게는 이 바벨 만데브 해협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기를 예멘의 후티 반군이 막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중동의 원유 생산 능력이 대략 이 정도 돼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략 일평균 2,300만 배럴 정도 원유를 생산을 합니다.
네.
이 원유를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2026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반토막 1,087만 배럴까지 생산량이 확 떨어져요. 네. 그만큼 수출할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생산을 해봤자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나갈 곳이 없으니까.
호르무즈 막혀서 생긴 일이죠. 저.
맞습니다. 이게 네. 호르무즈 막혀서 생긴 일인데 근데 보시면 이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중동에서 만든 일종의 기름, 원유가 나가는 길이 총 세 갈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가는 게 가장 양이 많습니다.
네.
대략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460만 배럴인데 원래 평시에는 대략 2천만 배럴 정도가 나갔어요.
네.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해상으로 교역이 되는 원유나 석유 제품의 한 20% 정도였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3월달부터 막히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막히는 게 해서 평균치가 15.3% 1,500만 배럴 정도가 이쪽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바벨 만데브 해협을 통해서 540만 배럴 정도가 나갑니다.
네.
이것도 1분기 기준이에요. 원래는 평시에는 이쪽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생산하는 원유는 대부분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평소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원유나 석유의 물량이 수송량이 대략 300만 배럴 정도였는데
네.
근데 이게 사라지고 이게 500만 배럴 정도가 새로 생긴 거죠. 이 왔다 갔다 하는 300만 배럴에서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가는 것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540만 배럴은 진짜로 이쪽에서 나오는 순증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여튼 이렇게 해서 한 2천만 배럴 원래는 한 2,500만 배럴 정도가 아시아로 이렇게 실려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길이 이쪽으로 나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홍해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 이쪽을 통해서 나가는 한 490만 배럴 전체 다 해서 한 대략 3천만 배럴에서 2,500만 배럴에서 3천만 배럴 정도가 중동산 원유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데
네.
그래서 바벨 만데브 해협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나오던 게 막혔잖아요.
네.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쪽에 송유관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라크,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것들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이쪽으로 나가려면 예를 들면 이란이랑 친한 예를 들면 인도, 중국 이런 것들은 사실 돈을 받고 통행을 시켜주니까 그런 경우에만 나갈 수 있고 우리나라, 미국 이런 것들에게 팔 수 있는 원유는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송유관을 통해서 이쪽이 유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송유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에서 얀부항이라는 곳에서 선적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원래 사우디에서 굉장히 많이 원유를 수입해왔는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원유를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멘 후티 반군이 이걸 여기를 막아버린다.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사우디 거는 이쪽 못 지나간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기름을 실은 배는 이쪽을 지나갈 수가 없죠. 물론 그게 사우디산 기름을 실은 배까지 막을지 아니면 사우디 국적의 선박만 막을지 이건 아직 뭐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예.
여튼 만약에 사우디산 기름을 실은 배도 막는다.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기름을 실을 방법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이랬던 거예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난 다음에 사우디는 이쪽을 통해서 이 얀부항이라는 곳에 한 예를 70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보내고 그러면 이 얀부항에서는 일 평균 한 460만 배럴 정도를 배 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460만 배를 실어서 이 밥 엘 만데브 해협을 지나서 아시아로 갔던 겁니다. 이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실어가지고 여기서 일평균 한 320만 배럴 정도 실어서 이쪽으로 또 아시아로 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빵꾸가 난 게 어느 정도 호르무즈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빵꾸가 났을 거 아닙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빵꾸가 난 게 2천만 배럴 정도인데 이 2천만 배럴 안에는 예를 들면 이란으로 이란이랑 친한 인도로 가는 것도 있고
그건 빵꾸 아닌
중국으로
거죠.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빵꾸가 난 게 지금 추정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분기 확정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한 천만 배럴 정도 빵꾸가 난 걸로 추정이
예.
됩니다.
예, 예.
우리나라나 뭐 어쨌든 서방진영 국가들이 받을 수 있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천만 배럴 정도가 빵꾸가 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460만 배럴, 여기서 320만 배럴 이렇게 되니까 대략 한 70% 정도는 사실 우회로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 배럴 정도만 빵꾸 났던 거네요 그동안.
맞습니다.
우회로 덕분에.
그래서 사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원유 수입이 그렇게 엄청나게 줄어든 건 아니에요. 여튼 그래서 이 460만 배럴이 여기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예.
문제는 만약에 이게 잘린다.
그럼 진짜 문제가 되는
그럼
거네.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300만 배럴 정도만 진짜 발이 묶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타격을 입는 곳이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석유는 굉장히 많이 쓰고 해외에서 사와야 되는데 심지어는 정유 산업이라고 하는 게 중동산 원유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서
예.
중질유를 가져다 써야 되는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도 그렇지만
그러네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란이랑 협상을 해서 돈을 내고서라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동맹관계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나 일본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닌 게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기름만 지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안에는 기름, 천연가스, 그다음에 비료 이런 원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 바벨 만데브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 무역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모든 어떤 무역선이 여기를 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막힌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해상 통로가 막히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희망봉으로 돌아가요.
희망봉으로. 여기 보시면 원래 바벨 만데브 해협, 홍해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를 지나게 되면 대략 로테르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여기 중국까지 대략 48일 정도가 걸리는데 희망봉을 지나가게 되면 대략 10일 정도가 더 걸립니다. 57일이니까 9일에서 10일 정도가 더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운임도 늘어나고 여기 써야 되는 기름값도 더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막히게 되면 당연히 아시아나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아주 가장 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이었나요? 그때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배가 수에즈 운하에서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네.
진우 선배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때 6일 정도 멈춰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 전 세계가 굉장히 큰 난리가 났었죠. 근데 만약에 후티 반군이 여기를 막는다라고 하면 6일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세 달간 막혀 있었고 다시 풀렸다가 한 보름 20일 됐나요? 한 달 정도 됐나요? 풀렸다가 다시 또 막힌 거고 그럼 여기도 얼마나 막힐지 모르는 건데 이렇게 막혀 있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이 우회로를 통해서 수입하는 나라나 혹은 이렇게 우리가 만든 물건을 유럽으로 보내는 그런 어떤 무역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예.
그냥 후티 반군이 원하는 걸 주죠, 그냥. 뭘 원한답니까?
근데 사실 후티 반군이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지
여기를
알아서 갈 거야.
사실 여기를 막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은데 명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처음에 그 사우디랑 전쟁이 재개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원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왜 저러시는지.
일단은 지형을 보게 되면 이 짙은 색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습니다.
산악지형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설명을 드릴 때
저기도 산 밑인데
여기를 막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란이 굉장히 그 봉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산악지역, 고원지대에 숨겨둔 미사일기지, 지하기지 이런 곳들에서 미사일, 무인드론 이런 것들을 쏘게 되면 지나가는 배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미군이 타격을 할래 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지하기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관통시켜가지고 거기를 타격할 수가 없다.
지형이 지형이 딱 우리나라 그 설악산이랑 속초 앞바다랑 비슷하네요. 바로 그 산이랑 바다가 붙어
거기보다
있는.
훨씬 더 험해요. 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도 똑같이 고원지대란 말이에요.
산이네. 바로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미사일 기지가 엄청 후티반 것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후티 반군이 2024년부터 지나가는 배들 우리가 이스라엘 배 그다음에 미국 배들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쏠 거야 실제로 쐈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배들의 어떤 예를 들면 그 보험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지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봐도 고원지대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것만 봐서는 사실 입체감이 잘 안 오니까 제가 그 구글링을 하다가 이제 개인 SNS 가서 찍어놓은 사진들을 좀 봤어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예멘의 그
고원지대입니다.
네. 우리 설악산은 비길 데가 없구나. 엄청 험하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산과 골짜기의 깊은 곳들이 엄청 광활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배를 배에다 미사일 쏘고 나서 누가 쏜 거야? 하고 잡으러 들어가면 저런 광경이 펼쳐진다는 거군요.
그래서 사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그 어떤 그 이란군의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을 쏠 때도 기지를 타격하는 게 아니라 기지는 지하 깊숙이 있기 때문에 입구만 쏴요. 입구를 쏘게 되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입구를 쏘고 입구가 무너졌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입구를 다시 만들어서 나와서 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실제로 이 고원지대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굉장히 유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멘 내부 사람들은 이 고원지대 보시면 이 이쪽에 있는 북예멘이거든요. 이쪽이. 네. 이쪽의 고원지대를 제국들의 무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예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 바벨 만대 해협이 중요해지면서 이 아덴항을 비롯한 이 남부지역 이쪽을 영국이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분단 무역하기 위한 주유소, 석탄, 뭐 휴게소 설치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여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 북예멘에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다 먹어야지 여기가 안정적이지. 밑에만 먹고 있게 되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차 부대를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산악지형이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투기 공습을 하고 그다음에 농약 같은 화학무기 이런 것들로 공격을 합니다만 결국에는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국이 여기서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는 1960년대 이집트가 또 여기를 밀고 들어갑니다. 이쪽에 이집트가 이렇게 밀고 들어갔는데 이때도 소모전만 벌이다 결국은 빠져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2015년 무렵부터는 이 사우디가 이 예멘 내전에 개입을 하는데 이 북예멘이랑 남예멘이 싸우는데 남예멘은 순위파입니다. 북예멘은 가까운데 여기에 시아파가 멀리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드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시아파가 이쪽에 북예멘에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수도는 사나라고 북예멘 한가운데 있고 북예멘에 있던 후티 반군이 이 수도까지 먹으면서 전체 이 그 예멘 정부군들은 뒤로 물러나 있고 여기를 점령한 후티 반군이 정부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까지 다 흡수해서 사실상 정부군처럼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멘 사람들은 여기를 제국들의 무덤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이집트도 막 안 됐고 심지어 2024년에는 미국이 그때 후티 반군이 여기 지나가는 이스라엘 선박, 미국 선박도 우리가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공격을 했는데 실제로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이 아덴만으로 배를 끌고 와서 미군들이 그 공습을 했죠. 예. 공습을 했는데 2024년에 바이든 행정부 때 한 1년을 가까이 공습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지역 그 산악지형 지하 곳곳에 숨겨져 있는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는 뭐 위에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그 포대 이런 것들을 다 그 제거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떠나고 그리고 2025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진짜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답게 어마어마한 폭격을 때려붓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한 52일간 300회가 넘는 폭격을 했고요.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186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민간인이 사망한 숫자예요. 민간인도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트럼프 행정부 때 한 52일간 했던 작전이 뭐 러프라이더라고 하는 작전명인데 이때 폭격을 하고 난 뒤에 후티 반군이랑 극적으로 합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후티 반군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선박들은 건드리지 않을게. 극적으로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뭐 성과가 있었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만 후티 반군 입장에서는 봐라 미국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적으로는 지지 세력을 더 이렇게 다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미국이 이란이랑 전쟁을 하게 됐고 여기서 투닥투닥 하다가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아야톨라 호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시아파의 대부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이 죽고 얼마 전에 장례식이 치러졌었죠. 이 전쟁이 재개되기 직전에.
예, 예.
그때 이란에서 이 사나에 있는 국제공항으로 항공기 하나를 보내요. 후티 반군들을 초대를 합니다. 니네 장례식이 와라. 장례식 와라 초대를 하는데 그 배를 타고 이 후티 반군 수뇌부들이 이란이가 장례식을 치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와중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오는 와중에 사우디가 이 국제공항의 활주로를 미사일로 때려버립니다. 그 비행기가 내리지 못하게.
못 내리면 어떻게?
다른 데 내렸겠죠. 정확히 어디서 내렸는지는 뭐 제가 정확히 조사한 건 아니긴
그
합니다만.
그 비행기를 격추시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비행기를 격추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고 활주로를 때린 거예요. 그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정쩡하다.
예멘 정부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비행기가 원래는 휴전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민간 항공기가 여기 산하 공항을 드나들 수 있게 해주긴 했는데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항공기가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서 비행을 했기 때문에 내리지 못하게 우리가 미사일로 때린 거다.
사우디 정부 얘기는
예멘 정부군이 그렇게 밝히죠.
저긴 예멘의 반군이니까.
네, 여기는 반군이니까.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후티 반군이 그렇게 선언을 하죠. 휴전 협정을 사우디가 어겼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전쟁이다.
이렇게 사우디가 어겼는데 왜 예멘 정부가
후티 반군이?
예멘 정부는
사우디 정부는 예멘 정부군을 후원하는 거예요. 같은 순위파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무능력해서 후티 반군에 밀려나서 이쪽에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이 본거지인 북예멘을 그리고 수도인 사나를 후티 반군이 점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후티 반군 수뇌부가 아야톨라 호메인이 장례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결국 여기 안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죠. 어쨌든 그때 미사일로 활주를 쐈던 가장 큰 이유가 여러 분석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예를 들면 그 이란 혁명 수비대 수뇌부들이 또 같이 타고 여기 와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실제로 이 북예멘에 이란 혁명군의 어떤 그 장교들 전술하는 사람들 그런 부대들이 꽤 많이 와 있다고 합니다.
끈끈한 관계네요.
굉장히 끈끈한 관계죠.
파도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대리 세력 프록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프록시가 이쪽에는 하마스가 있는 거고 이쪽은 후티 반군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란에서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죠. 미국에. 니네 우리 발전소를 때리기만 해? 그러면 우리
형제 시켜서
내 동생 후티 반군 이쪽에 있어? 너 여기까지 막으면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물론 미국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가지는 않겠지만 여기를 통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유럽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국제적인 압력 이런 것들을 너네 견딜 수 있겠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지. 이거 이제 견딜 수 있겠어?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뭘 원해서 이걸 막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명분은 사우디가 우리를 먼저 때렸다. 그래서 실제로 그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도 이 사우디의 공항을 보복으로
네.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우디에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격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후티 반군 입장에서는 실제로 뭘 원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가 우리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막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만약에 이쪽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조금 더 확전일로 겪어서 조금 더 심각해진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후티 반군도 여기를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막으면 어떡하지? 어떤 군이 가서 저걸 풀어줘야 되나요?
그래서 사실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국가들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연합군들이 순찰을 하긴 하는데 이 순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후티 반군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선박이나 미국 선박만 공격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선박은 공격하지 못하게 일종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차원 그리고 이쪽에 소말리에서 해적들 네. 이것들을 맞는 것들을 차원에서 연합군을 결성을 했는데 연합군을 결성했다고 한들 미국이 공습을 해도 굴복시키지 못하는 후티 반군인데 연합군이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티 반군이 만약에 맘만 먹는다 치면 이쪽에 기뢰를 심는 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군대들이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뢰를 심는 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쪽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쏘거나 무인드론을 쏴서 배를 침몰시키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어허.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랑 예멘이랑 후티 반군과의 전쟁이 조금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이 양쪽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길이 두 개 다 막히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2분기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을 뽑아왔어요. 전반기.
네.
전반기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을 뽑아봤더니 생각보다 원유 수입량이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네. 보시면 전체 다 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8% 정도가 줄었는데
예.
중동에서 16%가 줄었고 비중동에서 10.5%가 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회로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생각보다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네.
대신에 그 안쪽에 있는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는 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줄어있고 2분기에 굉장히 많이 줄어있겠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UAE, 우회로가 있는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왔고 오만항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져왔고
예.
미국, 호주, 기타 등등에서 조금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보시면 원래는 34%였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 이걸 우리가 과연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대체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만 사실 원유 수급선 대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 고객이 있을 텐데요.
고객도 고객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유산업이 이미 그 중동산 원유 그러니까 중길유 좀 무거운 원유에 맞춰서 이렇게 설비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미국산 경질유 같은 경우에도 넣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완벽하게 대체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국산이 늘어난다고 한들 사우디산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으면 이 중질유를 어디선가 계속 가져와야 되는 가져올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막힌다라고 하면 사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빨리 후티 반군이 요구 조건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후티 반군이 사실 명확하게 뭘 원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맡겠다는 얘기도 아닌 거죠, 지금은?
지금은 사우디만 맡겠다라고. 본인들의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사우디 배. 사우디
배. 사우디에서 석유 사오는 우리나라 배는 괜찮은?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 사우디를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러면 사우디 선박의 배냐, 사우디 기름을 실은 배냐, 사우디 기름을 실은 다른 나라 국적의 배까지도 막는 거냐. 이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전화 얼른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사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티 반군이 단순히 사우디의 목줄을 지기 위해서 막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후티 반군의 어떤 자국의
네.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인 건데 이란과 같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가장 사우디 국적 배만 받아가서는 전략적 효과는 없다.
그렇죠. 아주 일부 제한 일부만 있겠죠.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이미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아 이게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구나라고 하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막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미 후티 반군은 그걸 봤을 테고 더더군다나 굉장히 긴밀하게 이란과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후티 반군이 우리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배를 막을 거야? 여기서 끝낼 것인가?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직은
초반, 아직은 초반이에요.
초반이라.
초반이에요.
다만 이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다 지금.
근데 만약에 실제로 예를 들면 사우디가 우리 거 막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또 이쪽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없이 일이 커지는 거고요.
아이고 참.
사우디가 더 이렇게 뭔가 역할을 하는 방법은 없나 보죠? 방어를 하거나 뭐.
일단 사우디가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진 않는 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곳에서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란과 뭐 요격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고 사우디는 그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공중에서 요격을 하고. 예. 그래서 사우디는 돈이 많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패트리오트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사다 놨어요. 예. 그래서 원래 재고가 한 2,800발 정도였다고 해요. 이란 전쟁 전에는. 근데 이란 전쟁 때 굉장히 많이 써서 지금은 재고가 400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후티 반군이랑 또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후티 반군에서 날아온 미사일까지 다 막아야 돼요. 후티 반군의 어떤 미사일 그 어떻게 보면 미사일 사정권이 이렇게 돼요. 후티 반군 이쪽에 있잖아요. 네. 사우디 전역을 다 커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발밖에 없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전쟁을 하게 되면 다 막아야 되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걸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미 그 로키드 마틴에 발주를 넣었다고 하는데 이게 다시 수급이 되는 게 빨라봐야 내년 중반이라고 하니 그때까지는 400발로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우디 입장에서는 과연 후티 반군과 전쟁을 하려고 할까? 그리고 또 하나가 사우디가 지금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난 1분기에 대략 한 34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50조 원 정도 되는 적자를 봤거든요. 이게 사우디 그 정부 회계 역사상 가장 큰 적자 폭이라고 합니다. 네. 1분기니까 사실 3월에 잠깐 막힌 거잖아요. 네. 2분기에는 그것보다 적자가 훨씬 더 커져 있을 텐데 과연 그 적자를 여기에 막히게 되면 훨씬 더 크게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감내할 것인가. 그거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선택지일 것이다. 그래서 사우디는 별로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후티 반군이 매우 호전적으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다. 그 말인즉슨 후티 반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바벨 만데브 해협을 막는 거를 굉장히 노리고 있다. 몸이 달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답답하다 정말.
사실 뭐 방법이 없어요. 여기가 막히게 되면 유일한 방법은 희망봉을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되기는 돼요? 어떻게...
아까 열 며칠인가요?
아, 저 수에즈 운하로 빠져나가서 맞습니다. 지중해 거쳐서 네. 네. 스페인 앞바다 지브롤터 거쳐서
이렇게 돌아온 건데 그러면 두 배 넘게 더 멀어져요. 사실 우리가 중동상 원유를 갖다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가깝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세 배 멀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운임이 늘어나고 운임이 늘어나면 사실 중동상 원유가 싸고 가깝기 때문에 갖다 썼던 건데 되게 비싸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예. 훨씬 더 비싼 원유를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포르투갈 앞바다까지 갔으면 저 대서양을 또 건너야 되지 태평양만 건너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아프리카 도는 게 빠르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제발 여기만은 막히지 않기를 기도만 해야 되는 상황이.
그 왜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짜증 나네 좀. 미군의 누구 하나도 지금 이란과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다라고 네. 얘기했더군요. 조금 말하면 그게 바로 아니 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모양을 만들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전쟁을 벌였다가 끝내는가 싶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치고 들어갔더니 이제는 여기까지 막힐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무튼 후티 반군에 빨리 전화를 해서 원하는 게 뭔지 네. 어떻게 하자는 건지 네. 줄 거 주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업데이트 되는 소식 있으면 계속 전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는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뭐냐면요. 여의도에 있는 그 거래소 같은 곳에서 기업 IR 행사 그래. 소규모로 대규모로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할 때 우리한테 얘기하고 인터뷰도 좀 하고 그 투자자들이 다 그 거래소 갈 수 없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하고 끝나버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셔야 된다. 지금은 하시면 좋아요.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막 IR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회사 손볼 회사 명단 적어놓고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무슨 약간이라도 악재가 있으면 저희가 막 동네방네 소문 내고 그래서 막 주가 반토막 내고 그럴 겁니다.
우리 분명히 시작했다.
네.